북한은 인구 10% 이상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노예 국가라고 이신화 전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유린에는 공소 시효가 없다며 정치범 수용소 소장 등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전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를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다시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왜 다시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인지 그 배경과 의도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여러 제가 보고를 저도 읽었고요. 특히 그 엘리자베스 사이먼 그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얼마 전에 그 79차 유엔 총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권 상황이 코로나 이후에 악화됐고 또 주민 통제가 극도로 악화됐고 그런 얘기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공개 처형을 통한 공포 정치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2014년 7월에 올 7월에 약 30명의 청소년이 단지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된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외부 문화 유입이나 체제 저항에 대한 억압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공포 분위기 조성하려고 공개 처형을 자주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국제 정치를 공부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김씨 세습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영어로 말하면 at all costs.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일환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외부적으로는 군사적 모험주의,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을 하고 싶겠죠. 미국과 담판을 통해서. 그래서 정상 국가로 인정받고 싶은 걸 거고. 내부적으로는 정보를 통제하고 공포를 조성해서 어떠한 반대도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권 유린이 되는 거죠.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에는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 영화를 보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의 노래와 영화를 보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될수 있나요?
그게 2020년 12월이었죠. 그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그 어떤 계층 누구든 극형에 처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그게 말로만 그 협박한 건줄 알았는데 진짜 공개 처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 교양 보장법이 21년 넘고 평양 문화 보호법이 23년 초반에 나타났고 또 국가 기밀 보호법이 아마 2023년 후반기에 나타난 걸로 아는데요. 이런 서너 개의 악법이 이렇게 짧은 단기간 동안에 만들어졌다는 거는 결국은 외부 문화나 종교에 관한 처벌을 염두에 뒀지만 그만큼 한류가 많이 파급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게 강해졌다는 거는 청년층, 얘네들은 어차피 정부의 대급 세대라는 건, 대급이라는 건 모르는 주마당 세대지 않습니까? 시장 맛을 본 세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으로부터 붕괴를 우려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법들이 갑자기 이렇게 빵빵빵빵 생긴 이유는 어쩌면 그만큼 한류나 외부 문화가 북한 내에 만연되어 있다는 방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극형에 처한 것처럼 처벌의 이거를 넓히는 거는 그만큼 자기 체제 위협이 커진다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김정은 정권의 인연을 보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북한은 지난 2022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 주민 상당수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코로나 백신 제공 용의를 밝혔으나 북한 당국은 거부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 때문에 애꿎은 주민들이 희생된 것 아닐까요?
코로나 팬데믹이 많은 국가에게 불편을 줬고 북한에도 불편을 줬는데 이미 자기들 먹을 거 가지고 있는 김정은과 그 엘리트들은 그게 불편함이 많이 없었겠죠. 오히려 김정은한테는 이렇게 국경을 막으니까 통치력을 더 공고히 할수 있고 내 정권 유지가 더 낫네라는 생각을 하고 그 효과적이고 전면적으로 이용을 해먹을 수 있는 게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역을 그 실로 봉쇄하고 과잉 통제하고 그 인권 유린은 더 심화된 거죠.
북한은 주민들을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등 상계층 51개 부류로 세분화한 성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10%가 노예라면 북한은 일종의 노예 국가가 아닌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분제는 주민 철저히 통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제죠. 핵심 계층이 있고 동요 계층이 있고 적대 계층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추가적으로 또 한 51개 세부 계층이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고요. 그 성분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나 취업, 교육, 복지 같은 기회가 극도로 또 제한되고 있고 특히 적대 계층은 강제 노동이나 억압받고 있고 그러니까 10% 인구가 그렇다면은 노예와 유사한 상태로 강제 노동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또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 포로를 북한 내에 43호로 분류하고 아주 낮은 지위에 속하는데 반면에 김정은 직계는 1호, 그 최고 권력층이죠. 그러니까 성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그 1호 도로라는 게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호 중앙차선.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랑 그 직계 가족만 그 전용 도로를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면에서 볼 때 뭐 조선시대 왕이 사용한 어도 그것처럼 북한의 1호 도로 유사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는 뭐냐면 체제 유지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거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뭐 노예 국가일 수도 있고 왕조시대 아니면은 뭐 정확히 말하면 북한 철권 통치의 독재국가 뭐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진화 대사님은 과거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르완다 학살 독립위원회 특별 자문관을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의 이 같은 경험을 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르완다 학살 독립위 특별 자문관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게 시간이 얼마나 지나더라도 어카운터빌리티 책임 규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국제사회가 제때 개입하지 못해서 발생한 비극이었는데 유엔이 인권보호와 예방적 조치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 의미에서는 북한의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학살 경우는 발생한 이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투시가 잡고 나서요. 학살 주도했던 후토 정권이 물러났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서 ICTR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2014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보고서를 냈을 때요. 북한을 특히 최고 지도자라고는 썼죠. ICC 제소할 걸 권고했을 때 북한이 완전 패닉이었어요. 아마 지시가 떨어져서 그랬겠지만 김정은이란 말을 안 늘려고 엄청나게 강하게 반응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뭐 그 당시에 그 스페셜 레파토어를 북한으로 초대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추가로 유엔의 인권 관련된 의정서에 협력하는 일종의 좀 타협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치범 수용소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정권이 무너지고 그러면 이런 관리소장, 정치범 수용소장 이런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101세인가? 독일 나치에 부역했었던 분이 5년형 받았잖아요.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그러한 식으로 시효가 없는 그 인피니티는 저는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 방송을 북한 주민들이 듣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어요. 또 저희가 여러분들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러분들이 김정은 독재 정권의 피해자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요. 여러분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그 파워를 가진 행위자이다, 존재이다라는 것을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고 있겠다. 저도 국제사회도 어떻게든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화 대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이신화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부터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되는 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전망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영기 기자였습니다.